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실까요? 제가 39절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우리 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고난주간 첫째 날 가상치론 첫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이 첫 번째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용서의 주님이셨습니다. 늘 용서의 주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 감기 전에 한 사람하고도 걸리지 않고 그래서 다 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날이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요. 늘 용서의 주님을 본받아서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나 형제 자매를 중심으로 용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구원의 주님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인지 43절입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가상 7원 중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3월 중순에 과테말라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요.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은혜 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잘했다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많은 기도로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후원해 주었던 이제 동상 교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선교 그 디브리핑 시간에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디브리핑 시간이 되면은 항상 두 가지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클리어한 답을 주려고 우리는 애쓰를 쓰면서 다시 한번 은혜가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이제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이 선교 기간 중에 가장 큰 은혜 받은 것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그겁니다. 어디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그렇다면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제 자신도 한번 답을 줘봤어요. 저는 사실 단기 선교만 거의 20년째입니다. 세상 이곳저곳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고 예수 복음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경험하니까요, 이제 웬만한 경험은 새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좀 해봤던 일들이에요. 처음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감동이 적지 않겠지만 많이 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일들도 많고 그래서 새롭지 않은 만큼 감동도 처음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제가 변함없이 은혜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변함없이 큰 감동을 받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건 언제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현지인이었고 현지인이 변할 때 정말 너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야, 이런 사소한 복음 전환, 제가 볼 때는 좀 그다지 그렇게 크지 않은 사소한 헌신에 크게 감동하고 마음을 열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엄청난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고요. 그렇게 되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감동의 포커스가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제가 어디에서 가장 큰 감동을 많이 받냐면 사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저는 함께했던 7명의 단기 선교사님들께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마 본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본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누군가에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 뭐 열심히 하셨으니까요, 다 각자의 파트에서. 근데 그것을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팀장의 포지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나서서 공 들고 뛰어다니기 시작하면은 제대로 그 팀이 구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팀장은 지켜보는 입장에서 전체 그림을 보고 이제 좀 위험한 요소는 좀 막아주고 그리고 디렉션 주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단계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그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점점 감동의 포커스가 어떻게 변하냐면 현지인이 변했을 때도 큰 감동을 받지만 단기 선교사님들의 움직임에 정말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이번에도 변함없었는데요. 각자 가정에서 한 분 한 분이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팀 구성은요 다들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두 다 사업을 접고 이제 단기 선교에 동참하셨던 겁니다. 각자 가정에서 또 그 각자 맡은 사업체에서 모두 바쁘시게 일하시는 사장님들이죠. 말하자면 그 누구도 생업을 포기하고 오지에서 일주일간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입장을 누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첫날 거의 22시간에 걸쳐서 과테말라 꼬방이라는 동네까지 들어가는 것은 처음 선교하시는 분들께는 뭐 저같이 오래 했었던 사람은 그냥 별일이 아닙니다. 다 그래요. 선교지가 뭐 그 정도 아닌 데는 없어요. 뭐 저기 아프리카 그다음에 또 아시아 비행기만 20시간 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뭐 신기한 일도 아니고 놀라운 일도 하고 힘든 일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 제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뭐냐면 그게 누군가에는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22시간 참으로 힘든 여정이었죠. 해발 1500m 이상을 오르내리면서 고산증에 시달렸어요. 고산증에 시달리고 대관령 골짜기 아마 우리는 여기 평지에서 살기 때문에 고산증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메스꺼리고 그러면은 다른 것으로 오해해요. 근데 그게 고산증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언제 그 똑같은 경험을 했었냐면 에콰도르 가는데 에콰도르 퀴또라는 도시가 아예 해발 1500m인가 2000m 거기 위에 있어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죠. 과텔라마 시리도 해발 1500m에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이게 처음 가시는 분들은 자기가 왜 고통스러운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게 그 높은 데 가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메스껍기 시작하고 조금만 이제 충격을 받아도 감당을 못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딱 그 고산지대입니다. 이 1500m에서 3000m까지 왔다 갔다 거리는 데거든요. 예, 그래서 고산증에 시달리게 되고 대관령 골짜기 두 개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 구불거리는 길을 지나면서 대부분 두통과 멀미 그리고 배탈에 시달렸습니다. 비행기 일정상 새벽 1시에 교회에서 떠나게 돼서 새벽 1시에 떠났으니까 잠을 어떻게 잘 수 있었겠습니까? 수면이 부족하죠. 제대로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행기 타고 차를 타고 쉼 없이 목적지까지 좋지 않은 길을 갔다 거의 22시간 달려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잘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전혀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니까 탈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단기 선교사님들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자신들의 본분을 잊지 않고 현장에서 정말 밝은 표정들로 다 일하셨어요. 지난번에 사진 보셨잖아요. 아픈 사람들 같지 않잖아요. 네, 지난 주일날 정말 밝은 표정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심으로 감당하는 그 모습이 제게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인생은요 이래도 한평생이고 저래도 한평생입니다. 밥만 먹고 살아도 한평생 지나갑니다. 복음 전하고 살아도 또 한평생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본받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예수님께서는 22시간이 아니었습니다. 22시간이 아니라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유대 땅에서 가장 작은 시골 마을 유대 나라의 꼬방 동네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습니다. 천국에서 천사들처럼 모든 권세와 아니 천사들 이상이죠. 창조주 아니었습니까?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살았던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의 말하자면 사장님이죠. 예수님 하늘나라의 회장님이시죠. 사장이 아니라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사셨던 그 예수님께서 유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길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우리는 과테말라 22시간도 와우 진짜 큰 챌린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까지 그 먼 길을 어떻게 오셨던 것일까요? 게다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게 되셨습니다. 이래도 한 평생 저래도 한 평생인데 하늘나라에 계셔도 시간은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왜 주님은 사서 고생을 하셨던 것일까요? 왜 그 험한 골고다의 길을 이 고난 중간에 걸어가셨던 걸까요? 처음에 선교를 할 때는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변화받는 데서 저는 큰 기쁨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교 갈 때마다 제 눈에는 주님이 보입니다.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어요. 그 주님이 뜻밖에도 단기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요. 그 안에서 아직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반복할게요. 주님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잃어버린 한 영혼 나를 구해주세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자기 코가 석자 넉자 다섯자입니다. 자신도 채찍에 맞고 못에 찔리고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자기 자신도 숨쉬기가 벅찬 순간입니다.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들어 절대 남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일단 중력에 의해서 온몸이 자꾸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횡경막이 아래로 눌려서 숨쉬기가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심을 내쉬려면 아니 적어도 한마디 말을 제대로 하려면은 못에 박힌 두 발에 힘을 주고 서서 고추 세워서 한마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고통받았던 그 마지막 순간에 하필 한 잃어버린 영혼이 옆에서 말을 시키는 겁니다. 나는 말하기도 힘들어요. 한마디 얘기하는 것도 힘들어. 근데 누가 말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이쁜 사람도 아니라 두 강도 중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세요. 42절 볼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정말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 숨도 쉬기 어려운데 누군가 절박한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제가 왜 선교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소리가 들려요. 그냥 여러분 들리세요? 우리도 다 숨쉬기는 고통스러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근데 옆에서 나도 내 인생 추스리기가 힘든데 저도 어디 가고 싶지 저도 여행하는 여행 제가요 우리 가정에서 깜짝 놀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토피아는 뭔지 아세요? 천국은 저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집안에서요 여름에 찬물 떠놓고 거기다 바로 담궈놓고 저는 독서가 취미였어요. 방콕 쪽이었습니다. 방에 콕 박혀서 안 나오는 거. 나는 어디 가는 게 싫어요. 지금도 비행기 멀미예요. 책을 읽지를 못해요. 여행 정말 싫어합니다. 저. 누구는 여행이 취미라고 하는데 나는 여행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왜 오늘날에도 이렇게 성도들을 갖다 어떤 의미에서 못 살게 굴까 나도 힘든 일을. Do you hear? 근데 나도 숨쉬기가 고통스러운데 십자가 달려가지고 내 인생 하나. 근데 옆에서 누가 말을 시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진짜 미치는 거죠, 미치는. 예수님은 그 흉악범의 요청을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 모른 척하고 귀 막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못본 척하고. 아휴, 내 인생도 힘든데 지금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니, 세상에 죽어가든지 말든지 나와 무슨 상관이야. 왜 자꾸 나를 불러?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내가 못합니다, 못해요. 근데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는 또 다른 격려가 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옆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온몸에 힘을 모아서 그 지옥에 가도 시원찮을 그 흉악범을 위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자기는 자기 운명 따라 사는 거지. 왜 나도 힘든 사람한테 요청을 해? 그게 아니었어요. 마지막 힘을 모아서 주님이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이리 말씀하셔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랍게도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아주 프레셔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쓰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면 있으리라.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내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도움을 요청했을 때그 손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마지막 last breath를 그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던 겁니다. 제가 단기성경에서 가장 은혜 받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자기 코가 석자 넉자 다섯자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내몸 하나 추스르기 힘든 사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뭐 일주일이 됐든지 2주가 되었든지 그리고 어떤 장기 선교사님은 몇 년씩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밥만 먹고 살고 가기 위함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one more for Christ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사명 붙들고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번 선교지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꼬방동네 선교사님은 김성남 선교사님 연세 67세입니다. 그 연세에는요, 그냥 집에서 손자들 재롱이나 보고 살 만한 때예요. 아,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할아버지들 많이 봤어요. 그냥 손자 손녀들 이렇게 사진 보여주면서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게 재미예요, 인생의 마지막 낙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그분 67세 그런 의욕 없겠어요? 그런 바람 없었겠습니까? 그냥 손자들 사진만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싶었겠어요? 누구는 편하지 않고 싶습니까? 왜 그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꼬방 동네에서 그 시골 마을에서 보건소 사역으로 병든 자를 돌보고 방송 사역으로 온 동네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교회 사역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었고 같은 아무 민족도 아니라 외부 인사들 언제 봤다고요? 교도소 사역으로 모든 오늘 본문에 강도 같은 인생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고방 동네 그 교도소 교회에서 그분이 양육한 죄수들을 보았어요. 특히 그 교도소 교회의 목회자들은요, 살인 강도 등등의 가중 처벌로 인해서 240년형을 선고받은 죄수였는데 예수 복음으로 변화받아 열심히 찬양하고 죄수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죄수를 보면서 저는 참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수에게 감동 받았지만 제가 더큰 감동을 받은 것은 그런 죄수들을 67세 나이에 지금도 섬기고 계시는 김성남 선교사님. 난 진짜 질문이 되더라고요. 와, 이 사람은 이분은 여기 와가지고 나도 과연 67세가 됐을 때 나도 이렇게 할수 있겠는가? 진짜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김성남 선교사님 댁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같은 동네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에서 파송된 다른 두 분의 또 연로하신 선교사님들이 오셨던 거예요. 그분은 김성남 선교사님 나이가 더 많아요. 그중에 한 분은 70이 넘어서 한 73세, 4세, 5세 되셨나요? 식사하실 때 손을 약간 떠셨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번 풍을 맞으셨어요, 성교. 그래서 그 후에는 조금 몸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나이에 대한 말이 나왔어요. 갑자기 불쑥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7세를 한창이랄 나이라고. 그분과 함께 일하시는 선교사님도 조기 은퇴해서 그 꼬방 동네에서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 마지막 삶을 불태우고 계셨습니다. 다 손자 기회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70이 넘으셔서 약간 손을 떨면서 67세 그 나이가 한참 일할 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 I lost my word. 다 잃었어요. 제게는 biggest 가장 큰 은혜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감동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난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도 죽어가고 있으면서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고자 발에다 못 박힌 발에다 힘을 주면서 마지막 몸 고추세우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마지막으로 뱉으시면서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인생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얼마나 오래가 아닙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야 합니다. 오늘 가상칠원 두 번째 말씀, 그것이 바로 사명 따라 살다 가신 구원의 주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 잊지 않고 사명의 붓들을 나의 마지막 last breath 영원 구원에 다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단기 선교에서요 받은 두 가지 질문의 답입니다. 저는 그렇게 썼어요. 제가 가장 큰 은혜 받았던 부분은 단기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타나신 구원의 주님, 그게 가장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 구원의 주님. 그래서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겠다고요? My last breath를 드릴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오늘 고난주일 두 번째 날 이 구원의 주님을 본받아 죽기까지 One more for Christ 영원구원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